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교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교의 최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미국 국빈 방문을 20여일 앞두고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총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안 돼 후임자 발표가 나왔는데요. 먼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기까지의 과정을 곽윤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안보사령탑을 맡아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통해 1년 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한류스타 관련 문화 프로그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아 의전 외교 비서관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인 미국 방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둘러 후임을 인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수장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미국 방문 직전에 외교안보 사령탑을 교체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대통령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더욱이 교체설을 부인한 지 하루 만에 후임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앞서선 의전 비서관과 외교 비서관이 물러났는데요. 한미정상회담, G7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뒀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인 기자입니다.
언론의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 보도 이후 김 실장 측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등이 출연하는 특별 문화 프로그램 일정이 보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책임자 문책이 있었고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김 실장도 이에 책임을 느끼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화 행사 누락이 결정적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전부터 대통령 안보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대통령실이나 부처 간에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일 외교 정책을 두고 김 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간 이견이 있었다는 이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내정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돌아가 직무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미국 국빈 방문의 일정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오늘부터 곧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합니다. 공백 없이 빨리 후임을 내정한 건 다행이지만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4월 대통령 방미와 5월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빅 이벤트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직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늘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정상들은 국내 정치 실패에 대한 변명의 장으로 활용했다가 눈총을 받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민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국제사회에서 배척하기 위해 재작년에 조직한 회의체입니다. 올해 두 번째 회의에 120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사람, 베냐민 나테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재판을 받는 자신이 판사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 독립적인 사법부와 전능한 사법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자신의 실패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악용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를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가짜 뉴스를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킵니다.
그러나 이 언급은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제 국제 엠네스트는 윤석열 정부 아래서 한국 언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에 따른 MBC 배제 사태에 대해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적시했습니다. 한편 내년 세 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주최한다고 오늘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이창렬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고 있던 동부고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기싸움이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놓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야당은 재입법을 예고했는데요. 기싸움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당정협의 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그 피해는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국민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감안할 때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두고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의 기싸움이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이건 뭐 안 하자는 거냐 이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공약 사업입니다.
여당 의원들 탓할 수 있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결론은 장관님 이미 이 특위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죽이 잘 맞는다는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들으신 것처럼 달랐습니다. 1년 남은 총선 표심을 의식해 손을 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부담을 느꼈는지 얼마나라는 구체적인 알맹이를 뺀 경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과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4개월 내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어제 국회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서도 결국 두 입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금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양쪽 위원들 모두 동의했지만 나중에 받을 연금을 현재 소득의 40% 수준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50%까지 끌어올릴지는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현명 국회 연금특위 공동자문위원장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아니면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고 그 부분이
정부 여당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특위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정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연금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알맹이 빠진 특위 보고서에 정부 측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얼마라는 구체적 수치가 관심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올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폭인데요. 정부는 적자를 감안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동의는 하지만 신중하자는 생각이라 얼마나 인상될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여당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인상을 하되 폭을 조정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소의 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산업부 이창량 장관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재무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에너지 정책의 가장 최우선 목표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1분기에 13.1원 인상한 만큼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스요금은 인상 압력이 전기보다 더합니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 수요를 고려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2배 가까운 메가줄당 10.4원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석방되자 곧바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도착 직후 늦게와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전 씨는 내일 5.18 관계자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중호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곧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전 씨는 광주로 향하기 직전 왜 폭로를 결심하게 됐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단체에서 봤던 좋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지인들과 같은 분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출발한 전 씨는 오늘 자정이 넘어서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의 모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전 씨는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분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전 씨는 내일 5.18 단체와 만남을 갖기 전에 5.18에 대해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되는가 하면 외국인이 울타리를 넘어서 밀입국하는 등 공항 보안이 그야말로 뻥 뚫렸습니다. 인천공항 보안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대체 어떤 문제인지 임민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실탄 두 발이 발견됐습니다. 엿새 뒤엔 공항 쓰레기통에서도 실탄이 발견될 지경. 지난 26일엔 입국이 불허된 카자흐스탄인 두 명이 공항 보안구역 유리창을 깨고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다가 4월이 지나서야 모두 붙잡혔습니다. 구멍이 숭숭 난 공항 보안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20대 태국인 여성이 실탄을 들고 국내에 들어왔지만 다시 출국할 때에야 적발됐고 2016년엔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밀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된 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인력 부족 문제 등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합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3, 4개월 훈련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1, 2주 하고 현장에 투입을 하죠. 할 수 있는데도 못한 교육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공항 내 대기실은 법무부가 탑승은 항공사가 관리하는 현재 상태론 밀입국 사각지대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CBS 뉴스 임민정입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계절의 시계가 또다시 성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서 어제보다 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 24도, 춘천, 청주 23도, 서울 21도의 분포로 4월 하순이나 5월 상순에 해당하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이상 무척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봄철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고요. 수도권 충남 전북 영남권은 오늘도 종일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